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 반군의 중화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반군들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 제공 방안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에 대해 지난 3년간 시리아 온건파 반군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온 미 중앙정보국의 비밀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 지원 작전은 바샤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압박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내전에 개입하면서 그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시리아 반군에게 무기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시리아 폭력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모술 외곽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폭격은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바르텔라 인근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작은 마을들을 통해 모술 동부와 남부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브렛 맥커크 미국 주도연합국 특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공격 개시 첫 주가 지난 현재 모든 목표가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 칼레의 임시 난민 수용소 폐쇄를 앞두고 이곳에 수용돼 있던 난민들의 대이동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난민 재배치 계획은 인도주의적이라며 국가 최대의 판자촌을 이루던 수용소는 이제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약 8천여 명의 난민들이 모두 이동하는 데는 일주일가량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일부 난민들은 수용소 폐쇄 계획에 항의하며 보안군의 돌을 던지는 등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난민들은 여전히 영국행을 원하면서 프랑스 당국의 조치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오늘 야사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잇단 발언들과 필리핀 정부의 불확실한 의도가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긴장 완화에 나서는 것을 환영하지만 두 나라 간 관계 회복이 미국과 필리핀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 방문 중 자신의 발언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실제로 단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스스로 매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도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유세에서 자신은 여러 전직 대통령과 후보들의 정책과 원칙에 대한 견해 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국을 이끌기에 적합한지에 관해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과 같지 않으며 그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업무 수행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부패 대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6중전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대회에서 뇌물 방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자신의 권력이 건재함을 과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이번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중앙위원들의 재산 공개와 고위관리의 친인척들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이외의 선택이 없게 하겠다고 말하고 독자적인 북핵 대응 전력을 조기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
중국의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올해 교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2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6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대응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한반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행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 직후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됐다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의 핵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대응무기 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 대북 우위에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독자 대응 3축 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 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핵심 전력들을 추려놓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그리고 대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압박 강화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핵 대응 전략으로 비핵화는 장기적 과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북핵 동결을 매개로 협상하자는 대화 필요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비핵화 우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에 관해서 동결이 주제가 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명확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기 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진행된 미북 간 접촉에 대해 민간 차원의 만남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접촉에 대해 북한이 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타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협의가 민간 차원의 트랙2 대화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의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4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난 21일에서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북 간 비공식 접촉은 미국 정부와는 상관없는 민간 차원의 만남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 역시 23일 미북 접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이번 만남은 미국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대화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미한 양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접촉에 참석한 미국 측 인사들에 대해선 길게는 20여 년 전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인사들로 미국 정부의 현 대북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이번 접촉을 계기로 떠오를 수 있는 대북 협상론을 일찌감치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이번 미북 간 접촉은 미 주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이번 접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미국의 공통된 의견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북 접촉에 미국 측 인사로 참석한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이번 접촉 결과에 대해 개인적 견해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걸 국장은 또 북측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전에 먼저 미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미북 접촉을 가진 건 차기 미 행정부와 미국 측 여론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윤희 교수의 분석입니다.
참여했던 미국 사람들은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힐러리 집권 이후에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모두 한번 고려해본다는 차원에서 평화, 뭐 대화, 뭐 외교제 협상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도 포함해서 한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타진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전직 관료들을 만났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사는 북한이 선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핵과 평화협정 체결을 놓고 북한이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만약 북한이 핵동결을 하는 대신에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수락할 의사가 있다라면은 서로 북미 간의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윤희 교수는 북한이 오랫동안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제안을 직접적으로 바로 수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번 미북 접촉은 북한의 핵 능력이 일부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도 대북 제재 이외에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의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오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교토 통신은 류 부부장이 이날 항공편으로 중국 측 방문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류 부부장의 이번 방북은 북한이 지난달 강행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에 열쇠를 쥔 중국이 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북한에 보냄에 따라 양측의 대화 내용과 이번 방북이 대북 제재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교토통신은 류 부부장이 중국과 북한의 접경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쿠웨이트가 독자적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임금이 전용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웨이트가 최근 북한 항공기의 입항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통한 수익이 불법적인 북한 정권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They have recently taken steps to curb flights and to make sure that revenues from workers are not sustaining an illegal and illegitimate regime in North Korea.
케리 장관은 21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사바 칼리드 알사바 쿠웨이트 외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쿠웨이트 간 협력 분야를 설명하면서 대북 압박 노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쿠웨이트 왕과 정부가 북한의 확산 활동을 막는 데 지원 노력을 기울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emir and his government for their efforts to help counter the proliferation of the DPRK of North Korea.
중동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려항공 쿠웨이트 노선은 지난 몇 년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월 1회 운영돼 왔지만 지난 3월과 4월 운항을 멈춘 바 있습니다. 그러다 5월 셋째 주 화요일이던 17일과 6월 두 번째 화요일인 14일에 잇따라 항공편을 띄우면서 운항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후 8월 그동안 경유지로 이용하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대신 중국 북서부의 우르무치 디워프 공항을 거쳐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민간 항공국 관계자는 VOA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려항공 운항 제한 여부에 대한 쿠웨이트의 방침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케리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고려항공이 8월 이후 두 달 연속 쿠웨이트행 비행기를 띄우지 않은 것은 모종의 제재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고려항공 쿠웨이트 노선의 8월 운항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각국에 북한 항공기와 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UNSCR 2270 requires member states to inspect cargo within or transiting through their territory.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을 기착지나 목적지로 하는 화물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통과할 때 이를 검색할 의무가 있고 공항과 항구, 자유무역지대가 여기 포함된다는 겁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21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수위 또한 높아지면서 각국의 독자 제재 의지 역시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북한이 도발의 빈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세계 각국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자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 대사는 또 유엔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제재 관련 문의를 하는 나라들 역시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전 세계 66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제출됐던 지난 2006년의 1718호 때와 비슷한 속도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는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66개의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가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안보리가 접수한 총 4번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북제재 결의 2094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29개국이었고 2009년에 1874호 때는 58개 나라였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2094호 때보다 2배 이상, 1874호 때보다 8개 나라가 많아진 겁니다. 다른 이행보고서와 결합된 형태를 포함해 가장 많은 보고서가 접수된 2006년에 1718호의 경우 전 세계 94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다만 제출 속도를 놓고 비교해보면 1718호와 2270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1718호의 경우 채택 8개월인 2007년 6월까지 모두 68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냈지만 2270호는 채택 8개월까지 10여일을 앞둔 21일 현재 단 2개국이 적은 66개의 나라가 제출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가 5개국으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현재 일반에 공개된 58개 나라 60개 이행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라크와 앙골라, 코스타리카, 부룬디, 세네갈이 올해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지난 8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늘어난 데 대해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베쇼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늘어난 이행보고서 제출국 숫자가 2270호 이행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서 21일 현재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없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두샤라 페르난도 북한 주재 세계보건기구 대표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 보건당국과 함께 전염병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페르난도 대표는 북한 보건성이 수해 지역을 비롯한 북한 전 지역에서 전염병 보고와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해 지역에서 9월 초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한 달 5살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달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설사 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13일 현재 설사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르난도 대표는 현재 유엔기구와 국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비정부기구들이 현지 수해 지원과 복구 활동을 지휘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한 대북 매체는 최근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 오염된 식수 사용으로 콜레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수해로 현지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과 설사병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현진 기자와 함께 수해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이에 대한 예방책, 주민들의 건강관리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수해 지역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죠.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7일 발표한 북한 수해 대응 상황 보고서에서 수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9월 초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환자 수가 몇 명인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보건당국이 조만간 감염자 수와 피해 규모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이 수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감기나 폐렴 같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세의료원 재난대응안전망사업단 단장인 박인철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 습기가 차고 옷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다시 또 감이 되고 잠자고 그러다 보면 온도 차이가 심하게 되니까 보통 감기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기가 심해지면서 폐렴까지 생길 수 있죠.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천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급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옷은 즉시 갈아입고 아침, 저녁 체온 변화에 유의하며 양치질과 손발을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젖은 피부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무좀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유엔은 급성 호흡기 질환 외에 설사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설사병에 걸린 어린이 수가 수해 발생 이전인 8월과 비교해 4배 정도 증가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다만 9월 초부터 10월 첫째 주 사이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설사 환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부모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어린이들이 설사병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음식과 물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설사병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소화하기 쉬운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이고요, 수분 공급에 유념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모유를 먹는 아이는 모유를 계속 먹이되 분유나 우유를 먹는 어린이는 분유 섭취를 일시 중단할 것을 권합니다.
네. 이 감기나 폐렴, 설사 외에 수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수인성 전염병인데요. 이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세균성 이질은 평균 하루에서 사흘 정도 잠복기를 거쳐서 갑자기 심한 복통과 오한, 열이 나고요. 설사가 시작됩니다. 또 대변에 피나 고름, 점액이 섞여 나올 수도 있고요. 콜레라는 급성 설사 질환으로 과다한 물 설사를 시작으로 종종 구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는 특징적으로 쌀뜨물 같고 열은 보통 없으며 심할 경우 탈수로 인해 사망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장티푸스는 열이 심하게 나고 오한과 식욕 부진,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복부와 가슴 등에 발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질환들이 환자에서 환자로 전염이 가능한 겁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국연세의료원 박인철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수해 지역의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게 같이 이제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가 되죠.
네.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손에서 이제 음식으로 해서 전파가 되고 그걸 또 먹으면 또 환자가 옮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수인성 질병 증상을 보이는 청취자가 있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으신 대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 손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철저한 위생이 중요한데요. 손을 자주 씻고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물은 항상 끓여 마시고 끓인 물도 더러운 손이나 파리 등에 의해서 재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리기구나 그릇 등도 끓는 물에 깨끗이 소독하고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니까요. 꼭 끓이거나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네. 이번 수해로 건물과 구조물 등 피해가 심각해서 복구작업을 위해 노동자와 군인 등 20만여 명이 복구작업에 동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이 복구 작업 중에 입은 상처를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해복구 종사자들이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 당국과 파상풍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예방접종 꼭 맞으셔야 합니다. 복구 과정에서 손이나 발에 상처가 나기 쉬운데요. 이런 상처는 오염된 물속의 세균에 의해 감염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소독하고 상처가 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수해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이에 대한 예방책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 평양중앙동물원에 담배 피우는 침팬지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은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자들을 인용해 이 같은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중앙동물원에서 담배 피우는 침팬지 달래의 모습이 미국의 AP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AP통신은 평양 현지 보도에서 19살짜리 암컷 침팬지 달래가 하루 한갑가량 담배를 피운다고 전했습니다. 달래를 보며 웃고 즐거워하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달래는 사육사가 담배 라이터를 던져주면 스스로 불을 붙일 줄도 알고 누군가가 피던 담배꽁초에서 불을 붙여 피우기도 합니다. 사육사들은 달래가 연기를 뿜어낼 뿐 실제로 담배 연기를 마시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침팬지에 담배를 주는 것은 동물 학대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달래가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고 뿜어내기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물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허술한 변명이라며 침팬지에게 담배 피우는 법을 가르쳐준 동물원을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가 인간에게만 해롭고 동물에게는 해롭지 않다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는 영장류 동물학자인 프란스 드발 씨를 인용해 이 같은 행위가 동물학대의 한 형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드발 씨는 이 신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장류에게도 중독성이 있고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또 달래가 연기를 뿜기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절대로 연기를 마시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동물원의 그 같은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USA Today 신문은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의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 피타의 성명을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평양중앙동물원의 달래가 담배 피우는 것과 관련해 재미를 위해 침팬지의 담배를 중독시키는 것은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침팬지가 홍차를 마신다던가 코끼리 위에 사람이 탄다던가 호랑이 새끼와 사진을 찍는 구경거리는 부적절하고 동물을 착취하는 행위라는 것을 점점 동물원들이 깨닫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언론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텔레그라프 신문은 동물법률보호기금 관계자의 비판을 실었습니다. 기금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야생동물이 이익을 위해 전시될 때 야기되는 전형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며 야생동물들이 멍청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금 관계자는 다행히 문명사회는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디펜던트 신문은 싸구려 웃음을 위해서 달래의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는 동물보호론자들의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 서구협의회가 탈북민 강사를 초청해 통일 준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 등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 통일이란 두 글자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20일 인천 서구청 탈북민 출신 강사의 생생한 탈북 이야기와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에서 마련한 통일준비 강연회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에서는 이날 지역주민 220여 명과 함께 탈북민 강사인 김영희 씨를 초청해 더불어 사는 삶,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탈북 과정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 준비를 위한 자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의 유정학 회장입니다.
오늘 그 강연회 같은 경우는 그 남북이 대치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과 통일 안보 의식을 같이 하고 그런 국민들에 대한 통일 의식에 대한 것만 갖고 저희가 강연회를 가졌고요.
김영희 강사는 북한의 예술학교를 거쳐 사범대학을 졸업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탈북했고 지금은 백두한라예술단 기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을 통해 자유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 후에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악기인 아코디언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김영희 강사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온전한 한국을 선물해 주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지금 현재 애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딸이 이제 늘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좋은 통일 한국을 만들게 엄마 통일 선생님 통일 교육하고 다닌다면 왠지 그래도 뿌듯해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저 같은 케이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어울려서 얘기를 해주면 또 이제 또 남한 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사시는 게 그리고 또 저 같은 얘기를 들으면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되고 괜찮다 그러고 또 이제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도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인에서 그냥 즐겁게 하고 다닙니다. 행복한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숙제는 통일 한국이다. 선물이 제일로 큰 것이 재산이 자식한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고 우리 통일 한국이다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엄마라서.
함께한 지역 주민들은 생생한 탈북 경험담을 듣고 마음 아파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번 강의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통일 후의 미래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마음 아픈 것도 많았고 또 뜻깊은 그런 강의였고요. 자유를 찾아서 참 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험난하게 여자의 몸으로 이 자유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거, 거기에 또 한몫을 더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또 저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그런 게 좀 아팠어요. 또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서로 잘 살고 못 살고를 참 많이 따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안보적인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오늘 또 다시 크게 깨달았고 통일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일찍 나와서 고생을 해갖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예 감동받았어요. 통일 되면은 뭐 이런 저런 뭐 걱정도 있지만은 잘 어울려서 파업하면 좋겠죠.
예, 북한에서 그토록 많은 고생을 하고 탈출했으면서도 지금 우리 남한에서 저렇게 밝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코디언 연주가 굉장히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는 통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자유통일의 방식이 가장 좋겠지요.
국민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에 대해서 좀 바로 아신다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눈앞에 온 통일, 여기 있는 여자는 접니다. 네, 저고요. 여기 옆에 분은 한국분이 있습니다. 제가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 강연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탈북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고요. 특히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의 유정학 회장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다음에 의료, 복지, 그다음에 장학사업, 그다음에 취직, 그다음에 그런 거를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강연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녀에 대해서 멘토링을 매주 교육 멘토링을 주에 세일 고등학교와 함께 같이 학생들 50명 1대3, 1대4로 해서 모든 그 국어, 영어, 수학 그 자체를 저희가 이제 주마다 주에 금요일 날 1시간 반씩 꼭 그게 이제 공부 멘토링만 아니고 저희가 낙서 활동이라든지 그거를 해서 같이 아이들을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창체 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전회가 나흘 일정으로 오늘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시 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여부가 이번 회의에서 판가름이 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 알아보고요. 또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필리핀을 방문한 소식 알아봅니다. 또 끝으로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죠. 공산당 전체 회의가 오늘 시작이 됐군요.
예, 당 중앙위원회 200여 명과 후보위원 170여 명 등 중국 공산당 핵심 인사 370여 명이 참석해서 주요 정부 정책과 공산당 지도 방침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6중전회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오늘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 시 주석이 집권 초부터 강조해온 반부패 개혁을 제도화하는 일, 또 공산당 수뇌부의 후계구도 확립을 준비하는 이 두 가지 의제가 논의되는데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있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 첫 번째 의제부터 살펴보죠. 중국 공산당이 반부패 개혁을 제도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규정으로 평가되는 당내 정치 생활 준칙이 이번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 준칙이 만들어지면 당과 정부 관리들의 부패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대폭 확대되고요. 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사법 처리됩니다. 이 시 주석은 최근 부패 관리들을 당과 정부에서 청소해내는 이 부패와의 전쟁을 4대 전면 지침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엄격한 당 관리, 이른바 종엄치당과 연결시켜서 강조해왔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최근에 반부패 운동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6중전회 일정을 앞두고요. 이달 초부터 당의 반부패 운동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영 CCTV는요. 최근 벌어진 공직자 부패 사건 40여 건을 취재해서 특별 편성한 이 8부작 다큐멘터리 영원히 기류에서를 지난주부터 저녁 8시, 그러니까 황금 시간대에 전국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중국 인터넷에는 이 다큐멘터리의 시청 소감이 몰리는 등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 6중전회에서 공산당 수뇌부의 후계 구도에 관한 윤곽도 잡힐 전망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반부패 개혁 제도와 함께 이번 6중전회 핵심 의제가 인사 문제를 준비하는 건데요. 내년에 열릴 당대회 인선의 그 틀을 논의하는 건데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7상8하 원칙.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67세면은 새로운 직위에 오를 수 있고 68세면 은퇴해야 한다는 당 고위직 인사 원칙을 허물게 될지 여부입니다.
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를 뺀 나머지가 전부 내년에 물러나야 하고요.
네.
특히 시 주석의 반부패 개혁 운동을 앞장서서 진행을 해온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현재 68살이기 때문에 유임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대회에서 이 원칙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2020년 20차 당대회 때 69세가 되는 시 주석의 임기 연장도 7상 8하 원칙 폐기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온 정책을 뒷받침할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인사 원칙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물론이고요. 서방 언론들도 이번 회의를 전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1인 지배체제가 강화되고 장기 집권이 가시화될 거라고 전망을 해왔는데요. 이 반부패 개혁은 다른 정파 사람들을 쳐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인사 원칙 변경은 내 사람 심기를 강화하기 위한 시 주석의 그 의중이 반영된가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 실제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속한 정파가 당과 정부의 요직을 속속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의 정치 구도는요.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의 정치적 자산인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하고 장점인 전 주석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하이방 세력, 그리고 혁명원로 자제들 구성된 태자당 집단이 얽혀있는 그런 형세인데요. 시 주석에 속해 있는 태자당 인사들이 2012년 이후 속속 요직을 장악해왔습니다. 이 공청단 계열하고 상하이방 세력은 당국의 반부패 개혁 작업 와중에 자리에서 물러나서 비리와 부패 혐의로 최고 종신형까지 받는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예, 시 주석의 권력 강화 분위기가 최근 중국 공산당과 정부 주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 중국에서 이 영수라는 호칭은요, 공산주의 중국의 토대를 세운 마오쩌둥 전 주석에게만 허용됐었는데,
네.
이 관영인민일보가 최근 이 호칭을 시 주석에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총리의 업무 영역인 경제 분야까지 최근 시 주석이 직접 챙기기 시작하면서 마오쩌둥 당시 못지않은 1인 지배체제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강화될 거라는 게 외신들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중국 정부의 의사 결정 구조를 좀 살펴보죠.
예, 중국 정부는요, 민주주의를 표방한 형식에 따라서 네 곳으로 권력이 분점돼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또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은 인민법원이 행사하고요. 정부 각 기관을 운영하는 행정권은 국무원이 담당합니다. 아, 군령권은 인민해방군이 행사합니다. 하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 원칙에 따라서, 대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국가 권력이 공산당에 집중돼 있는데요. 아, 당은 5년마다 2천여 명의 인민 대표들이 참가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를 열고 아, 그 사이에 중전회를 개최해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합니다.
네, 중전회에서 논의하는 국가 중대사란 어떤 것들입니까?
아, 전국대회에 매 차수마다 열리는 그 처음 열리는 1중전회에서는요, 당 총서기, 2중전회에서는 국가주석과 총리를 뽑고요, 3중전회에서는 새로운 국가 지도부의 지도방침과 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 4중전회와 5중전회에서는 당시 국가적 현안이 논의되는데요. 지난해 열린 그 5중전회에서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산하제한 정책인 한자녀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폐기 모든 부부에게 두 명까지 출산을 허용한 게 대표적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6중전회에서는 다음 해 열리는 당대회에서 논의할 차기 지도부 인선을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입장을 내놨다고 하죠?
네. 필리핀과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늘 필리핀 주요 외교 당국자들하고 만났습니다. 러셀 차관보가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필리핀과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강조한 뒤에 필리핀 정부의 잇단 마약사범 의심자 즉결 처형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고 필리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러셀 차관보가 미국과 필리핀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이유가 뭔가요?
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 방문 일정 중에 여러 차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필리핀의 전통적인 친미 외교 노선에서 벗어날 뜻을 밝혔는데요. 중국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하는 와중에 한 발언이었는데요. 미국 외교 당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내용이라서 미국 정부는 당황스럽다는 논평을 내놨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러셀 차관보가 필리핀 정부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입장을 보여달라면서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필리핀 당국의 응답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만 있으면 미국의 새 지도자가 누구일지 결정이 날 텐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23일 공개된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클린턴 후보가 50% 대 38%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12%포인트 두 자리 격차를 앞선 건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2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큰 격차를 극복하고 당선된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 트럼프 후보 측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켈리앤 코웨이 씨 역시 선거에서 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는데요.
네.
예, 코웨이 씨가 어제 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클린턴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포기하진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트럼프 후보도 드물게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을 입에 올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유세에 나선 트럼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비기든 후회 없이 만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 수요일에 3차 TV 토론회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토론회 다음 날에도 자신이 승리할 경우에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확실하게 패배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계속했고요. 자신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씨가 어제 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지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을 경우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 측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예, 클린턴 후보가 토요일 이제 트럼프 후보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대신에 연방 상하원의 민주당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펜실베니아 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유세를 하면서 이 재선에 나선 현역 공화당 상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당으로 남아있으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방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워낙 우세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승산이 있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파도가 2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8도, 양덕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8도, 신의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7도, 수풍 아침 9도, 낮 17도, 중강 아침에 3도, 낮에는 14도가 예상됩니다. 희천은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 14도, 낮 기온은 20도, 용현 아침에 14도, 낮 기온 17도, 신계 아침에 10일, 낮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해산은 아침 기온이 1도, 낮 기온은 10도, 풍산은 아침이 영하로 내려가서 영하 2도, 낮에는 1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웅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에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는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2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고 오후에는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12월 2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 반군의 중화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반군들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 제공 방안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에 대해 지난 3년간 시리아 온건파 반군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온 미 중앙정보국의 비밀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 지원 작전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압박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내전에 개입하면서 그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판 논자들은 시리아 반군에게 무기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시리아 폭력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모술 외곽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폭격은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바르텔라 인근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작은 마을들을 통해 모술 동부와 남부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브렌 맥커크 미국 주도 연합국 특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공격 개시 첫 주가 지난 현재 모든 목표가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주 이라크 키르쿠크 사원에 대한 공습으로 적어도 1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북부 항구도시 칼레의 임시 난민수용소 폐쇄를 앞두고 이곳에 수용돼 있던 난민들의 대이동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난민 재배치 계획은 인도주의적이라며 국가 최대의 판자촌을 이루던 수용소는 이제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약 8천여 명의 난민들이 모두 이동하는 데는 일주일가량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일부 난민들은 수용소 폐쇄 계획에 항의하며 보안군에 돌을 던지는 등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일부 난민들은 여전히 영국행을 원하면서 프랑스 당국의 조치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오늘 야사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잇단 발언들과 필리핀 정부의 불확실한 의도가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긴장 완화에 나서는 것을 환영하지만 두 나라 간 관계 회복이 미국과 필리핀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 방문 중 자신의 발언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실제로 단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외환시장에서 오늘 위안화는 1달러당 6.7770 위안까지 떨어졌다가 다소 회복된 6.7718 위안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국영은행들이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달러화 투매에 나서고 있다고 외환거래업자들이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국영은행들이 위안화의 급락을 막기 위해 종종 중앙은행을 대신해 달러를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경찰이 오늘 동부 오디샤주에서 마오주의 반군 18명을 사살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오디샤주에서 지난 10년간 반군과 전투를 벌여왔으며 이번 사상자는 올해 인도 경찰이 벌인 반군 소탕 작전 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경찰은 삼림 지역인 이곳에서 밤새 총격전이 벌어졌다며 약 30명의 반군이 접경 지역인 안드라 프라데시주 인근에 모여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 사상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서 자동소총과 탄약 등을 압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